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박 대통령이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 규정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모든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양측 군사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알레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그러나 실제 전투가 중단되고 민간인들이 대피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아프간 보안군을 지원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국의 노력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나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를 겨냥한 활동 등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간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카터 장관은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에서 아프간 보안군의 전투력 증강과 공군 등 전투부대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이 비무장 상태의 탈레반 억류자를 살해했다는 자백과 관련해 미군 당국이 범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군 고위 관리는 이달 초 군 당국이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출신 매튜 골스테인 퇴역 소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골스테인 소령은 지난 2010년 아프간 마르자에서 탈레반의 폭탄 제조 용의자 한 명을 살해했다고 지난 10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백했습니다. 골스테인 소령은 이 용의자가 석방될 경우 자신을 신고한 부족 지도자와 그 가족을 살해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PP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TPP에서 바로 탈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었습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모든 참여국들의 비준을 받도록 한 이 협정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던 TPP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서방 기업들과 최대한 많은 석유 관련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또 핵 문제로 국제 제재를 받는 동안 실추됐던 석유 수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석유 수출국 기구 산유국들과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인 국제 핵 합의로 1년 전 상당수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핵 합의 해체 가능성을 경고하자 그의 대통령 취임 전 석유 산업을 강화하는 데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총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합니다. 또 유엔은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테러 지원국 지정 요청 내용이 제외된 국무부 숙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가 오늘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인 표결차로 가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가결 처리됐다고 선포했습니다.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최순실 등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이들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40여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와 동시에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권한 정지 이후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가결에 이어 탄핵 여부의 마지막 절차인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두세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황 총리는 국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조약 체결과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따라 전군의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는 미한 군 당국이 대북 정찰기와 무인 정찰기 등 연합 감시 자산을 추가로 운영하고 북한군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 현장에서 응징할 수 있도록 부대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전 세계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전보를 발송해 주재국에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등 직면에 있는 중차대한 외교 안보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한국 정부의 대처가 주목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를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제 앞으로 주요 외교 안보 라인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추하는 안이 가결이 된 거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국군 통수권을 포함을 해서 건재순에 의해서 국무총리로 이양이 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국무총리가 지금 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특히
네.
외교 안보 국방의 권리도 자동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이양이 되고요.
예.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6개월, 최대 6개월 내에 심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최고 수반은 총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외교, 국방 라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외교나 국방 라인과 같은 주무장관들은 권한 대행을 보좌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 이 외교안보 라인은 어떻게 역할이 주어지는 건가요?
지금 청와대의 김관진 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라인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할 때보다야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오히려 지금 박 대통령이 사실 외교안보 국방의 전문가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각 김관진 실장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뭐 통일부 장관 하는 이런 어떤 외교 안보 라인의 각 장관의 전문성이 더 심해 뭐라고 할까요?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외교 안보 차원의 어떤 공백이나 어떤 문제는 크진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뭐 한국 언론의 그동안의 최근의 분석을 보면요. 대북 문제나 외교와 관련돼서 내려졌던 결정 가운데 선뜻 납득이 가기 어려운 결정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한국 언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오히려 외교 안보 라인의 전문적인 그 인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전보다 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신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일부 외교안보 국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판단과 국책연구기관의 판단 또 각 부서의 판단과 다른 결정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발견이 되거든요.
예.
또 이제 그로 인한 혼선으로 인한 비용도 초래가 됐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용적인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을 한 외교안보적 판단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미국 청취자들이 관심 있는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에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예, 관련돼서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대북 제재는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네,
김정은 정권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정권의 근간이 흘릴 정도로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화 부족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의 이 상황에서도 부족한데
네,
최대 3분의 1 정도의 외화가 감소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 대북 압박 조치의 강화라는 기본 틀은 유지가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던 대북 압박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서 물론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시도하겠죠.
예.
왜냐하면 형상 추가적인 도발이 없는 한 일단은 협상을 시도할 거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미국 정부하고 보조를 맞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워싱턴의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북한이 한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예, 가운데 하나는 이제 도발을 했을 경우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뭐 은연중에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워싱턴에서는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예.
왜냐하면 안보 국면이 조성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역공으로 안보 정국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북한의 초기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고강도 도발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왜냐하면은 이제 대미 도발은 안 할 겁니다 당분간은.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권과의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 정권도 대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뭔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고강도는 아니지만 NLL 인근에서의 중저강도의 분쟁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타서 도발의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형태의 교묘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한국 내에서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제 무대에서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그 외교적인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뭐 정상회라든 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예,
실무적인 협상으로 가는 외교 관계가 있고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괄 타결하는 그런 협상이 필요한데.
예.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건 대응이 사실은 이제 큰 틀에 국가의 어떤 그 국정의 대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일들은 거의 하질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큰 틀의 대외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은 적어도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존의 합의, 그 다음에 기존의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드 배치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네,
이미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을 뭐 번복하거나 아니면 뭐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거고요.
네네.
기존의 큰 틀의 방향들이 모두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 얼마 전에 한국 내 적지 않은 반대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탄핵을
예, 예,
주도한 야당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자동맹이고요. 일본과의 협력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엄밀히 보면 독도 문제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안보 문제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변함없겠지만 지소미아, 지금 말씀하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차기 정부가 입장을 달리하는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네.
그 문제는 아마 재검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에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북한 인권 상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합니다. 지난 2014년 이래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는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권의 개선 노력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토론에 앞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차장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로부터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을 안건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하며 절차 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 투표는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고 이 투표에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도 거부권이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논의와 관련해 절차 투표를 요구했지만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서 안보리 논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9개 나라가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절차 투표에서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의 유엔 대표는 이날 안보리 논의 직후 탈북자 2명을 초청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이달 중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관계자들을 국제형사법원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북한 내 범죄 유형이 다른 나라의 반인도적 범죄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3명의 저명한 전직 국제재판관들이 중앙에 앉아 증언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엔 인권 관련 국제형사소송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4명의 형사 전문가들, 왼편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강철환 씨와 수용소 운영에 관여했던 전직 북한 관리 2명, 북한 수뇌부와 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섭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와 그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 모의 재판이 8일 워싱턴의 존스 허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의 재판은 루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토머스 비켄다, 마크 하몬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관이 실제 국제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필레이 전 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정책, 상황 등이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히 규명하기 위해서 모의 재판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bring our expertise and experience. We'll consider all matters objectively. Look at the facts, the law, and so on. But we have
전직 국제재판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과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반인도적 범죄를 판별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모의 재판은 정치범 수용소를 촬영한 위성 사진들과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고문과 폭행, 사법 절차 없는 처형, 굶주림,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운영에 관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 출신의 탈북민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호를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국제인권체계와 북한 내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정치범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수감자들한테는 인권이라는 게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간으로 보고 그 사람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사람인데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주관경도 안 주고 이렇게 때려 죽이냐. 이런 말이 북한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면 짐승만도 못하는 취급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인권이라든가 그런 건 도저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든 입지 못해 뭐 얼어 죽든 북한 정부에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전혀 그 의식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 탈북민은 한국에 와서야 인권이란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며 북한 주민들에겐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초보적인 의식 자체가 없어서 피해를 당해도 이게 인권 피해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감자 처형에 직접 관여했다는 또 다른 전직 관리는 이런 원칙 때문에 일반 정치범에 대한 재판과 처형 과정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은 수령의 말이 곧 법이고 헌법 등 모든 게 김씨 가족 밑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이런 범죄들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asically that you know all law, all the essence of the regime evolves from the Kim family down.
수령 독재의 근간인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하에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서부터 군대와 보안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통치와 처벌을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모의 재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4명의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와 5개 기관이 주민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에서 형사기소를 담당했던 영국의 스티븐 케이 국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날 VOA에 범죄를 주도한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추궁토록 즉각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leaders must take responsibility and set aside their differences, their political self-interest.
북한 정권만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고한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직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추궁해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인 마크 하먼 전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관은 VOA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자신이 관여했던 유고와 캄보디아의 반인도적 범죄 유형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Crimes are similar in ter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Enslavement, you know, murder. Those crimes are all similar to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노예화하고 살인하는 형태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재판에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평시 혹은 전시에 일반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유고 등 여러 국제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이날 모의 재판에 참석한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VOA에 매우 저명한 인사들이 모의 재판관으로 참여한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압박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국제형사재판소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민간인들이 나서서 그런 이런 유형을 갖추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좀 그 압박을 하는 공식적으로 이런 그 트리뷰널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재판장을 맡은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60일 안에 이날 받은 증거물들과 증거들을 검토해서 판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공식 시장이 400개가 넘고 종사자 수는 11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장을 허용하고 받는 자릿세도 상당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은 북한 내 시장은 404개. 여기에서 일하는 상인과 관리자 등은 1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북한의 비공식적 장마당과 구별되는 공식시장은 총 404개로 약 2,500만 명인 북한의 총 인구를 감안했을 때 시장 한 개당 5만 6,700명가량의 소비층 인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내 공식시장은 지역별로 평안남도의 65개로 가장 많았으며 평안북도 51개, 함경남도 48개, 함경북도 46개, 황해남북도 각각 34개, 강원도 29개, 자강도 24개, 양강도 18개 순이었습니다. 평양시엔 30개, 남포특별시 21개, 나선특별시는 4개로 조사됐습니다. 인구에 비해 공식시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포특별시로 시장 한 개당 인구는 17,4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에 속한 시, 군, 지구, 구 등 행정 단위가 많을수록 시장의 수가 증가했고 인구 수가 많거나 공장이나 노동자가 많은 도에도 시장 수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위성 지도를 통해 나타난 북한 공식 시장의 대지 면적을 모두 더하면 18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공동연구진 4명은 구글어스 위성 지도 분석과 탈북민 면담 등을 통해 북한 전역의 공식 시장 분포와 운영 실태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공식 시장 면적을 매대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매대 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매대 상인수에 시장 관리소 인원을 더해 관련 종사자 수를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북한 내 공식 시장의 합법적 종사자는 총 109만 9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0월 중순 당시 공식 시장 수를 398개로 추정했지만 이후 추가 확인을 통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에 공동 참여한 차문석 한국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 당국이 공식 시장에서 하루에 거둬들이는 장세, 즉 매대 사용료는 미화 1달러에 8,300원인 북한의 시장 환율 기준으로 17만 달러에서 22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차문석 교수는 아울러 장세와 함께 자전거 보관료, 짐 보관료 등 시장 관리소가 징수하는 다른 세금들도 상당한 규모로 거둬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 규모 확대와 관련해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당국의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시장이 왜 커지겠어요? 국가 경제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경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국가 경제도 사경제하게 편입에 들어오고 있고 서로 우존한 관계가 있고 거기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 경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북한은 지난 2003년 시장을 공식 허용했으며 이후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사나 시장관리소를 통해 장세를 거둬들이는 등 시장을 관리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 리선권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총회가 어제 평양에서 진행된 사실을 전하면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신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선권은 2006년부터 남북 장성급 회담이나 군사 실무 회담에 북측 대표로 나섰고 2010년 이후로는 남북이 개성공단 3통 문제를 협의할 때 북측 단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군 출신이면서 남북 협상 경험이 많은 대남통으로 꼽히는 리선권은 대남 총책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오른팔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중국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토 연구소에서 8일 북핵 문제와 중국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국의 도움을 얻으려면 새로운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자문관은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며 내년에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밑바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really is necessary is a complete bottom-up review of our policy. I hope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engage in that.
카토 연구소의 더그 벤더 선임 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요구가 중국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o to my mind, sitting down and negotiating and trying to find some areas of perhaps kind of de-escalating.
특히 벤더우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하거나 통일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북한 붕괴에 따른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한반도와 관련된 중국의 우려를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선임 자문관도 중국과의 다양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Is there a diplomatic component to our strategy towards North Korea that we should think about revive or reshape?
제재 외에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3자나 4자, 5자 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회담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특히 미북 간 양자회담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with regards to a tension reduction discussion as opposed to a peace discussion,
right,
where they are, you know,
양자회담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선임 자문관 역시 중국을 설득하는데 미북 간 양자회담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ll, I wanted to comment on how China looks at U.S. North Korea talks. On the one hand, the Chinese say,
중국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북 양자회담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도록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용인하겠다고 중국 측에 경고하거나 타이완 문제 같은 다른 현안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벤더 선임 연구원은 설득의 주안점을 둔 미국의 외교 전략에 중국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현재로선 이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하원이 최근 전체 회의에서 국무부 숙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통과된 상원 안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하원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지난 5일 전체 회의에서 국무부 숙권법을 채택했습니다.
A's are 374, the nays are 16,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2016 국무부 숙권 대사관 안보법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74표, 반대 16표로 통과됐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28일 상원이 전체 회의에서 확정해서 넘긴 내용에서 일부가 수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고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원 안에 포함됐던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당초 상원안은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 곳곳에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며 북한의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도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상황을 개선할 때만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특히 보고서의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의 진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상원 안의 이 조항들은 모두 강제 조항이 아니었고 의회 내 기류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국무부 수권법은 상원안보다 전체 분량이 3분의 2로 줄었으며 북한을 비롯한 외교 현안들에 대한 의회의 기류를 설명하는 부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5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서울 광화문의 한 공간,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제3차 통일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변화를 정치와 군사안보, 대외정책, 경제정책과 사회문화,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변화 등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임강택 정책위원장입니다.
민화협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항상 준비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사업을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좋은 방법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전에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군사안보, 대외정책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정치에 대해 발표한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당국가 체제가 특수성 모델로 거기서 다른 당국가 체제보다 조금 더 나간 게 소위 유일지도체제라는 것을 제도화한 특징이 있죠. 저는 이제 김정은이 그것마저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수령제라는 개념을 이제 썼던 거고요. 김정일이 훨씬 더 이렇게 인치의 성격을 가졌다면 수령으로서 김정은은 사실은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시스템 운영과 소위 유일 지도 체제를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이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군사안보 분야를 진단했는데요.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의 확장과 선택적 군사적 강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때는 사실은요. 이런 억지적 개념보다는 생존을 위한 딜의 개념을 쓰여 핵개발했어요. 그런데 김정일 시기에 바로 이 거부적 억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 체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 시기에 와서 보도 확장되면서 징벌적 억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부적 억제까지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 노동, 스커드 이런 데다 다 핵무기를 장착을 시켜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뭐랄까요, 이 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은 준비한 글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앞세운 도발을 심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비핵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은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은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군이라는 기존의 엘리트 집단이 그 안에 이너서클이 다시 생겨서 그 엘리트 집단의 그 서클이 좁아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곽 조직이 생겨서 그 외곽 조직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정은 정치가 계속 오래 간다면 사실은 소외받는 사람들하고 군에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현재 군의 배동량 자체가 옛날에 800g이었는데 그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우를 받던 군인들의 불만이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김정은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북한의 불안정성 자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북한이 상당한 그 역량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운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동시에 불안정성도 사실은 그 오히려 그 성공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 양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모습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핵 무장을 하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일정 정도의 어떤 새로운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이 그 이면에는 동시에 어떤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것은 김정은이 더 이상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유대나 그 존중에 연연하지 않는 대외정책, 대남정책을 지금 할 개연성이 지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그 존중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자신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한 이러한 김정은의 정책이 추후 어떤 특정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상당히 북한 내부의 그 불안정성이나 군사적 갈등 외부적으로 이걸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경제 현황과 시장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주민 생활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34표 찬성표가 나왔죠?
네, 그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80%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모두 300명입니다.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은 했지만 한 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299표가 됐고요. 그중에 234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가결 표수가 확인됐을 때 탄핵이 결정됐을 때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의 표정은 상당히 무거웠는데 그 본회의장 뒤편 방청석에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결 상황을 확인하는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게 이번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2년 전에 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점이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12년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표결 현장. 사실 뭐 한국의 어떤 국회에서의 아수라장의 모습이 그때도 전 세계에 방송이 되기는 했었는데
예.
몸싸움도 했고요. 본회의장이 점거됐고 뭐 앞에 국회의장석이 뭐라고 할까요? 뭐 거의 아수라장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현장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만큼 방청석에서 시민들이 아주 조용하게 지켜볼 만큼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용하게 진행됐다는 점 다른 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찬성 234표, 반대 56표가 나왔는데 누가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무기명 비밀투표죠?
그렇습니다. 그 오후 3시 시작된 본회의는 탄핵안을 발의한 171명을 대표하는 한 야당 의원의 제안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여야 각 4명의 의원들이 간표 의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국회의원들은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장 뒤편에 있는 기표소에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탄핵안에 찬성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 오를 가를 쓰고요. 반대하면 부자를 표기했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인 만큼 아무런 표시가 없는 기권표 2표 또 무효표 7장이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의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 그 적시된 그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탄핵 소추안 무려 44쪽 분량입니다.
네.
예,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세 부분인데요. 최순실 씨, 이 민간인에 의한 정책 개입, 인사 개입, 뭐 금품 출연 이런 부분은 대의민주주의 의무에 위반했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 재산권 보장, 헌법 수호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과 함께 지금 그 탄핵 소추안에 적혀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반론 기회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탄핵안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 촛불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오늘 이 탄핵안을 표결을 있었던 국회에 역시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요?
네네. 그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 그리고 탄핵의 목소리를 내왔던 대다수 시민들이 탄핵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국회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입하는 정치인들에게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고요. 탄핵일인 오늘은 오전부터 국회 일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일명 그 빨간 장미의 탄핵 촉구 꽃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그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인들도 모여서 여의도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일단 수적으로 굉장히 그 차이가 났습니다.
네.
국회 앞 삼거리를 가득 메웠던 탄핵 지지자들과는 달리 한 50여 명에 불과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234표의 표에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이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지켜봤던 시민들 박수와 환호를 했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등 어떤 그 축제 분위기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제서야 좀 민주주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을 못했으니까 권한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를 잘 못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셨기 때문에
가결은 당연한 거고요. 좀 더 그 전에 대통령께서 좀 더 이렇게 오픈된 자세로 인정하면서 하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좋은 나라로 좋은 쪽으로 좀 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가 좀 더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죠.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당연한 결과다, 또 더 나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죠?
네네.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 상황은 국가적으로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대로 민간인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비밀이 누설되고 또 대통령이 관여한 어떤 뇌물의 범죄가 가능한 한국의 지금 현 주소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수많은 촛불의 민심이 거두어낸 당연한 결과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편에서는 그 반대하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숫자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5%의 국민들이 아직도 그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탄핵 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촛불 집회는 처음부터 선동이었다. 뭐 박 대통령은 탄핵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박사모입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슬픈 날이다. 내일부터 태극기 조기 개양해야겠다. 이런 반응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박 대통령도 오늘 국회에서의 탄핵 부결 상황을 청와대 관저에서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안 통과 후에 국무위원들이 소집됐는데요. 국무위원들과의 관담회에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탄핵 가결 이후에 즉각 퇴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간 동안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그 최근 사의를 표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고 새롭게 검사 출신의 새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죠.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고요. 저는 뉴스투데이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월 30일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것입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한편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해 수출을 60% 정도 줄여 연간 7억 달러가량의 자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결의안은 북한이 동상 같은 조형물을 수출해 수백만 달러의 외화벌이를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구리, 니켈, 은, 아연 같은 광물 수출을 통해 북한이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확보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결의 채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의가 북한이 외교관을 활용해 핵 개발용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이 중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파워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최초로 북한 당국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북 압력을 가중시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오랫동안 고초를 겪어온 일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모한 핵 개발을 추구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온 북한의 특권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